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많은 함께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 교제를 나눴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부담스러워해서 하나 둘씩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일이 생겨났던 것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이자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었던 바나바까지도 휘말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단호하게 유대인 신자들의 이런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진단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타하게 됩니다. 어떻게 질타하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했던 이 베드로에게 향한 이 책망은 다소 너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거나 할례를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정결 예식을 요구했다거나 그랬을 리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한 어떤 중요한 경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방인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예쁜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예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어느 날 환상 중에 고넬료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 환상 중에 보내셔서 요바로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네 집으로 모셔 들어와서 복음을 청하여 들어라 하는 이제 환상을 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들은 즉시로 사람들을 급파하죠. 그들이 하룻길을 걸려서 요바라는 곳에 갑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 요바라는 곳까지 하룻길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그 요바의 성에 이르렀을 그때 그 정확한 그 타이밍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픕니다.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본인은 이제 배도 고프고 이렇게 약간 황홀경에 빠져들면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죠.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와서 보니까 땅에 사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날짐승들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구분 없이 뭉텅이로 들어 있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온 정결 예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그 구분을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은 더러운 거야, 이것은 깨끗해,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먹으면 절대 안 돼, 얘는 만져도 돼, 얘는 만지지 마,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뒤섞여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세 번. 베드로는 세 번하고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서 나가서 후회하고 울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그때 그 숯불 속에서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었던 그 상황 비슷하게 숯불을 피워 밥을 만들어 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죠. 또 이번에도 세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겠는데요 하나님. 이건 내가 먹는 음식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다.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세 번을 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당신을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냐? 가자 해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 환상을 본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라고 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때 고넬료뿐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있는 온 사람들 그 가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집에 온 사람들은 그 고넬료의 집 안에 거하는 가족, 친지, 종들, 부하들 다 포함해서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어야 한다. 교회의 한 지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도전이 생기냐면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먹고 마셨어? 왜 이방인들과 교제했어? 라는 유대인들의 지적이 뒤따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들을 얘기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성령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교회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온 교회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온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었다 하는 그 이해에 이르게 되는 사건.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과연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너희들 다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런 지적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해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느냐, 왜 어떤 오해가 생기게끔 단초를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8절과 9절에 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한 루트가 있었고 이방인들을 주된 그 타겟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루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미 그 처형을 당해 죽었고 예수님의 동생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이 셋은 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로 여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지는 사도로 여겼다라고 예루살렘 온 교회가 그렇게 이 둘 그룹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교제의 약속을 촬영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다 한 교회의 지체들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했죠. 베드로 개인의 양심으로는 얼마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보이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으로 진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궁금해하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해, 용해 이런 표현을 이제 나눴겠죠. 소문이 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거의 온 성읍이 다 모였다라고 그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온 성읍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모여드니까 유대인들, 그 바울이 오기 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크게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반박하고 박해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이렇게 금방 끝이 나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또 다시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실제로 바울이 거반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리고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난 바울이 다시 들어와서 몸을 추스르고 전도여행 여정을 마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이나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문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의 처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아직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에 그 찌들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제의 장소를 떠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처신일 수 있었다. 꼭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가 그렇게 강경한 유대주의자라거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망신주거나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복음의 어떤 측면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고자 매우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책망이고 언사였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그 교제의 장을 떠나서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외식을 행하였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복음의 왜곡이 일어났을까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 영원히 이 유대인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1등 신자는 될 수 없겠구나. 2등 신자가 되어서 2등 신자들끼리만 어울리고 1등 신자는 1등 신자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왜곡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화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일갈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류 신자가 아니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등한 것이고 동일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11절부터 14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질타한 그 사건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인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들을 가려 먹으며 교제를 삼가는 그런 일들로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일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베드로가 교제장에서 물러났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시험을 고스란히 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인류신자, 이류신자가 있고 이방인으로서는 인류신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도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율법주의에 넘어갔는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자기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더 나은 신자라는 자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인증을 받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시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확인이 제일 쉽기 때문이죠. 좋게 보면 더 나은 신자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의롭게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그 정상화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되겠지라고 거짓 교사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의 자리를 피한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야기를 11절부터 14절까지 소개한 이후에 15절 이하에서 의롭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베드로와 바울 그 두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언사인데요. 왜냐하면 편지의 수신자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약간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굉장히 비꼬는 그런 표현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유대인이 되고자 하느냐? 이방 죄인들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6절, 17절, 18절 이 말씀들이 조금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16절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하느냐, 이 이방 죄인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이방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해서 17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짓는다. 그렇다 하여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예수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죄를 해결할 힘이 내게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시 더 잘 지키는 길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18절까지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율법을 행할 기회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보다가 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겠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 자리나, 이방인이라서 율법은 모르고 율법을 지켜본 적은 없지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온 자리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유대인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의를 획득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가 만드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합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대속이죠.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율법에 매여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이제 주어진 자기의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존재로 새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속량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시죠. 속량하다는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몸값을 치른다. 노예를 거래할 때 그 전주인으로부터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망이라는 죄값을 다 완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정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의 삶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것을 다시 값싼 저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와 맞바꾸려 하느냐? 너희들이 만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주의 죽으심은 헛되다. 바울의 일성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나에게 나와 봐라 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편에서 모든 자격과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값없이 우리에게 갖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내 언약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라 라고 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거기서 죽었다. 나의 이전 삶,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때에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 삶은 단절되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보는 삶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 바울은 안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조종하는 삶인가요? 요새 조종하는 삶이 굉장히 유행인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바울 스스로 바울 되어서 바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살아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삶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단절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의 연속성이 있는데 단절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단절입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되고 자유로운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무슨 그 간절함이나 애틋함이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 하는 어떤 그 심파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이 어떻게 단절되었으며 어떻게 연속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길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어떤 방면으로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까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그려지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보시면 거듭거듭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무슨 심판관이나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도 복된 자들이고 애통해도 복된 자들이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박해를 받아도 너희들은 다 복되다. 너희들의 삶의 어느 정황에 있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산상수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아라. 치사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정죄에서 너의 의의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조마조마하며 살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돈돈돈 하지 말고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은 이 삶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죄를 져도 된다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죄를 계속 짓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라 하는 기회를 무한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세수를 하시면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만 자겠습니다. 그 자면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죠. 눈이 떠지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한히 주십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로 아시고 영광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그저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로 벌어지는 어떤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